예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예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습관의 힘으로 나왔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잡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배의 힘을 믿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가 고백하오니 저희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으로 이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다시 한번 소생되는 것으로 이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로 저희가 또 한 주간을 예배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긴 한데 그 얘기는 시작을 못하고요. 그 전반부 얘기로 설교 한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랑 연결되어서 다음 주 설교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긴 하는데 그 전반부 얘기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할까요? 다시 타인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용이라는 표현이 맞다면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사용은 거울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이란 거울에 비추어 나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기에 내가 멋있게 비춰지면 내가 멋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 보기에 내가 좀 초라하게 비춰지면 내가 좀 초라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타인에 비추어 나를 보는 거울로 사용합니다. 이게 잘못되거나 나쁘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지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격려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요. 지적을 통해서 문제를 깨닫기도 하고요. 이렇게 타인에 비추어 나를 볼 수 있는 계기로 타인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잘 될 때, 뭐 심해질 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랑 비슷한 배경 혹은 능력, 영역에 있는 사람과는 이게 좀 비교라는 이름으로 좀 과하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죠? 같은 학교 출신, 어릴 때 친구,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얘는 얼마나 버냐, 얘는 뭘 하고 있나 뭐 이렇게 계속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나와 같은 경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옆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 나를 또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항상 과해질 때죠. 그렇죠? 이게 과해질 때가 있어요. 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입니다. 다른 사람 평가에 매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좀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렇죠? 사실 그게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좀 저처럼 좀 못된 사람들은 그냥 나를 좀 부정평가한 사람을 주면서 싹 정리하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주면 쫙 내버려 둡니다. 그럼 좋은 평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굳이 나 싫어하는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방법이긴 한데 하여튼 둘 다 뭐예요? 예,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좀 매이는 거죠. 그렇죠? 매이게 되면 제일 크게 매이는 게 옆에서 뛰는 사람이죠. 진짜 우월감과 열등감을 끊임없이 이게 멀미 날 정도로 같은 나이인데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애 보면 열등감을 꼈다가 나보다 좀 못 나가는 애 보면 우월감을 꼈다가 이게 무슨 막 계속 낙타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 멀미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내가 비교하면서 멀미를 느끼고 또 내가 주변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너무 아득바득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날 좋게 평가하니까 그 사람들만 내 옆에 놨다가 걔네들이 부정평가라면 뭐 팔 하나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 한쪽이 무너져내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막 이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결단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자. 내가 나를 평가하자. 단독자가 되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관계가 참 필요 없다. 다른 사람 평가 신경 쓰지 마. 걔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이쪽으로 딱 가죠. 그렇죠? 나는 심하신 분들 이쪽으로 가시는 거 되게 좋아요. 단독자 좋습니다. 얼마나 편한데. 그러면 좀 단독자 계열에서는 제가 또 나름대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전 12년 전에도 고깃집 혼자 가서 고기 구워 먹던 사람이에요. 12년 전부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가지. 지금도 혼자 고깃집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정말 혼자 모든 고기를 내가 맞는 그 적절 수준에 다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단독자. 신경 쓰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사용하죠? 유익으로 사용하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내가 유익을 주고 유익을 얻고 정서적으로 유익을 주고 정서적으로 유익을 얻고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고 사회적으로 유익을 얻고 그렇죠? 이렇게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갖습니다. 이거 좋죠? 같이 놀면 더 재밌고 때때로 서로 위로해주면 힘이 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힘들 때 유익을 얻는 관계로 가요. 근데 이게 과하면 기울어짐이란 게 발생하는데 어떤 기울어짐이냐면 이게 과하면 이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계산이 좀 더 정확해지고 싶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래도 적자인 것 같아요. 내가 주는 유익에 비해서 받는 유익이 이게 마진이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럼 계속 손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기울어집니다. 심리적으로 기울어지는 건 뭐예요? 유익을 받을 생각만 하고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한테 힘을 줄까? 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줘야 된다는 어떤 당연시된 전제 같은 걸 갖고 있어서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어서 유익을 받을 생각만 하지 줄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보세요. 내가 아, 이게 계속 손해인 것 같아. 계속 적자인 기업을 끌고 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폐업하고 싶지. 저 관계에서 끌고 가봐야 나만 손해인 것 같아. 그럼 폐업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아, 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유익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계속 실망해. 그럼 뭐 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과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유익에 대한 부분. 엮여봐야 손해고 기대해봐야 실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명문장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여러분 유익을 기대하고 가시면 엮여봐야 손해고 기대해봐야 실망입니다. 뭐 인간관계에 진입했던 여러분들이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경우가 뭐 얼마나 있어요. 막 기대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채워진 경우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기대에 못 미쳐 실망이고 엮여봐야 그렇죠? 손해죠. 이 명문장을 깨달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또 인생은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내가 나에게 투자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문제야. 근데 내가 계속 남이 해결해 주길 그걸 바라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정서적인 문제건 사회적인 문제건 뭐건 간에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시대의 깨달음은요 이 시대의 관계에 성숙한 사람을 뭐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관계로 성숙한 사람은요 단독자로 제시합니다. 혼자 밥잘 먹는 애, 혼자 영화 보는 애, 혼자 여행 가는 애, 혼자서도 잘 사는 애, 다른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 없이 셀프로 해결이 가능한 사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 인생 알아서 하는 애, 단독자, 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현대사에선 샘플로 제시합니다. 맞아요? 혹시 단독자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단독자라고 혹시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단독자라는 이유 때문에 성숙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단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빨리 단독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반합 중에 반의 자리에 있는 거지 합의 자리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끌려다니는 인간관계 그건 나쁘죠. 그러니 단독자를 하세요. 정보단 반이 낫습니다. 그렇죠? 단독자를 하세요. 하면 이게 단독자가 답일까요? 아니죠. 합은 뭐예요? 합은 내 중심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건강하게 사람들과 서로 평가를 주고받음으로 격려와 지지 혹은 도전을 나눌 수 있는 게 합이겠죠. 내가 내 기준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도움, 도움이라는 게 기본 에너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도움이라는 건 서포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거, 그렇죠? 이게 좋은 것이겠죠. 이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한 가지 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 우리는 인간계를 다 요 유익의 맥락, 이 기준과 유익의 맥락에서만 인간계를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 그래서요.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볼 때 기준과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계적인 팁이 아예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세 번째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관계는 기준과 유익이기도 하는데요. 기준과 유익의 관계에서는 의존보다 단절하시고 단절보다는 균형을 맞추세요. 근데 이건 관계를 바라보는 뷰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심은 뭡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해봅시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관계를 열심히 지키라고 해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부르심, 콜링, 그리스도, 구원.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상적인 삶의 모양은 뭐라는 거예요? 단독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 교회한테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되게 좋은 교회였거든요. 개개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 성숙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성숙의 신앙을 해나가는 데서 관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한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단독자적 이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하나님께 도움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평가받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와 평가가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난 단독자야. 이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야. 신앙 안에서 이상적인 건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관계성 안에 있는 거야. 단독자가 되는 게 다른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형의 그림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건 뭐 사실 세 번째지만 얘기를 먼저 합시다. 어느 정도로 지키라고 하면요.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총력전을 해서 지키라고 표현해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을 사용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너희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으로 이걸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 정말 제가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그럼 겸손이 뭔 줄 알아요? 겸손은 내가 맞을 수 있다는 내가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전제돼요? 내 생각이 틀린 게 전제되죠. 그렇죠? 내 생각이 틀렸어. 근데 내가 다 맞지 않아요. 상대방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온유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냉정한 마음, 무관심한 마음, 경계심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호의적인 마음. 그렇죠? 온유한 마음. 부드럽게, 호의적으로,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게 온유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은 견디는 거죠. 이 관계를 끌고 가는 일정한 불편이 있음에도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냥 근데 참아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용납이죠. 용납은요, 겸손은 뭐예요? 제가 맞을 수도 있어가 겸손이에요. 용납은. 제가, 내 생각엔 제가 다르고 심지어 틀렸다고 생각되지만 일정 부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틀렸어. 내가 보기엔 그게 불편해. 근데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게 용납이에요. 이거를 모두 동원해서 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여러분, 이 구절에 딱 정반대로 하면요. 그게 이 시대의 황금률이에요. 정반대로 하면 정말 좋아요. 관계는 어떻게? 관계는 교만하게. 세상 편해요. 딱 봤을 때 딱 보면 알아. 얘랑 나랑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딱 보면 알아. 환경 교만하게 내가 딱 봤더니 너는 약간 별론 것 같다. 일단 필터링하고 그쵸. 관계는 어떻게? 관계는 경계심을 가지고 온유하게 무슨 소리예요? 경계심을 가지고 그쵸? 얘가 어떤 나쁜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그쵸?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그쵸? 관계는 어떻게? 세 번째 자연스럽게 어떻게? 불편하면 일어난다. 왜 참아요? 그냥 불편하면 일어난다. 왜 참아?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르면 어떻게? 용납해요? 다르면 거리 두고. 여러분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딱 반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경계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했는데 살아남은 애랑 같이 가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죠? 이 정반대로 해서 내가 교만하게 굴었는데 내가 경계심을 받고 바라는데 난 얘한테 안 참는데 그리고 얘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리를 탁탁 뒀는데 얘는 그걸 다 피해가서 살아남아. 왜? 너무 마음에 들어. 나랑 똑같은 애. 그런 애랑 사귀는 게 관계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합격! 그래서 전 이 구절이 싫어요. 내가 인간관계 하는 방법이랑 정반대거든. 그렇지 않아요? 뺍시다. 성경에서. 여러분 내가 또 뺄 수 없으니까 내가 묵상이 깊어지잖아. 하긴 싫고 뺄 수 없을 때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참 지켜봤어요. 한참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됨을. 잘 보세요. 내 돌파구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한테 다 겸손과 옳지 않은 거 온유와 용납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난 못하겠어. 못하겠어 나는. 아,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아,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데 그 나쁜 놈들한테 대해서 내가 내 철책을 거절한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해. 못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왜 참아야 돼요 도대체? 왜 용납해야 됩니까? 그럼 내 영역만 점점 줄어들잖아. 그렇죠? 인간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내가 살아온 거에 깨달은 거예요. 네,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인간관계가 아니라 뭐? 너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네 가지 최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관계 중에 이미 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이 되게 소중하고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이 하나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됨을 뭐 때문에? 이 같음의 기쁨을 다름의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같음의 기쁨이 6, 7이기 때문에 다름의 불편한 3, 4를 견뎌야 된다. 이 다름의 불편한 3, 4에 집중했다간 이 같음의 기쁨, 이 하나됨의 기쁨의 6, 7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꼭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시면 이 부분이 그냥 부담스러운 교훈과 도덕으로밖에 안 남는 게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그럼 하나됨의 기쁨, 이 이익의 관계나 기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됨의 관계가 뭔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하나됨의 관계. 뭐 하나됨의 관계라고 하니까 엄청 고급스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중학교에 있어요. 중학교에 있어요. 누구랑 친구 돼요? 초등학교에 있어요. 누구랑 친구 돼요? 초등학교 놀이터 가서 누구랑 친구 됩니까? 내가 딱지 들고 나왔는데 딱지 들고 온 애랑 친구 돼요. 그렇죠? 중학교 때 누구랑 친구 돼요? 내가 오버워치 하는데 오버워치 하는 애랑 친구 돼요. 내가 오버워치 하는데 웹툰 봐요. 그럼 친구는 안 돼요.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누구랑 친구 돼요? 여러분 누구랑 친구 하셨어요? 같이 노는 애랑 친구예요. 그렇죠? 왜? 그때 내 영혼이 어디 담겨 있어요? 공부에 담겨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한 애들끼리 친구 돼요. 근데 내 영혼이 내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을 때 제일 소중한 시간이 어디야? 놀이터에서 딱지 치는 시간이야. 제일 소중한 시간이 컴퓨터 앞에 오버워치 하는 시간이야. 근데 쟤도 그 오버워치를 사랑해. 그럼 나는 쟤를 사랑하게 되죠. 중고등학교 어떻게 친해져요? 놀다 친해져요. 재밌는 거 아세요? 내가 그때는 뭐에 영혼을 담기 때문이에요? 내 노는 시간에 영혼을 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걔랑 나랑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시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준의 관계 아니고 이익의 관계 아니고 동일시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제일 소중하고 나 자신처럼 느끼는데 쟤도 이걸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처럼 느껴. 그럼 쟤와 나가 서로 우리 하나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울메이트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 한 20대쯤 되면 20대쯤 되면서 책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가 자기 정체성을 담냐 하면 자기의 철학, 자기의 가치관,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거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책 읽는 사람, 같은 가치관 갖고 있는 사람,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아, 난 노마드적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 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거 좋아하는데 너도 그렇구나. 그럼 갑자기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요. 아, 나는 이렇게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과 갱신 이런 거에 관심인데 너도 그거에 관심이 있구나. 너도 약간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처음 만나는데도 되게 동일하게 느껴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세상 제일 친한 친구였던 같이 놀던 애. 근데 대학 가서 얘랑 나랑 정치 성향 달라지고 철학적 관점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어. 그럼 만나서 해도 그렇게 하나라고 느꼈던 애가 남 같아. 불편해. 자주 못 보겠어. 이젠 누가 편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애, 같은 뷰를 갖고 있는 애, 그쵸? 그런 애들이 막 같은 영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처음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정말 나랑 인생을 보는 뷰가 같아요. 그러면요, 그날 친구 돼요, 그날. 그날 소울메이트처럼 생각돼요. 너무 좋아해. 좀 더 지나면, 사회 나가면. 회사에서 얘가 나랑 같은 뷰와 가치관을 얘기해. 근데 나랑 일하는 방식이 달라. 아유, 그럼 세상 꼴보기 싫어요. 세상 꼴보기 싫어. 사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업무 방식과 목표가 같은 사람한테 소울메이트라고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랑 일하는 방식 똑같은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걔가 나 같아. 제가 막 사석에서 막 나랑 어떤 철학과 문화를 얘기할 때 너무 똑같았는데 일하는 방식을 보면 세상 속 터져 막 죽을 것 같아.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근데 죽을 것 같아. 제일 싫어. 뭐가 좋아? 일하는 방식 같은 애가 제일 좋아. 왜? 지금 내 영혼이 어디 담겨 있어? 난 지금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어. 거기 내 영혼이 담겨 있어. 그럼 그렇게 영혼이 담긴 애가 제일 반가워. 그래서 다른 사회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교회에서 친구랑 얘기할 때도 뭔가 같은 일하는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소울메이트로 느껴요. 말이 제일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친구라고 느껴요. 이런 식이에요. 주변 달에서 어떤 사람은요, 취향이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여행, 내가 좋아하는 뭐 그림. 그래서 그 취향이 같은 사람 만나면요, 소울메이트처럼 느껴. 너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럼 둘이 하나가 돼요. 하나 되면 기쁨을 느껴요. 그렇게 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중고등학교처럼 놀이, 노는 거 맞는 사람. 너도 술 잘 먹는구나. 나도 술 잘 먹는데 우리는 영원히 맞는구나. 여러분, 남자들이 다 그렇게 친해지죠. 뭐로 친해진 거야? 술 못 먹어? 그럼 너 나랑은 안 돼. 나이가 40인데 50인데 만나는데 술을 못 먹으면 안 돼. 왜? 내 영혼이 어디 담겨 있어? 술자리에 담겨 있으니까. 많죠? 어떤 사람은 성향이에요. 성격. 너 MBTI 뭐야? 나도 그건 돼. 와, 우리는 같구나. 성격. O형, B형, A형. A형, 반가워. 나도 A형. 우리 멀리 지내자. 우리가 서로를 상처 줄 테니까. 성격. 어떤 사람은 과거. 너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니?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너도 이런 정서를 갖고 있구나. 나도 그런 정서를 갖고 있어. 네가 나 같고 내가 너 같다. 하나 돼. 여러분, 하나됨의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관계라는 게. 그렇죠? 아주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는 유익이나 기준이기보다 하나됨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됨을 갖고 관계를 해나가고 있고 해나가야 하지 유익과 기준은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관계 기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됨으로 관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성격 거친 중학교 애들도요. 오락으로 하나 되었잖아요. 얘네들 하나는 공동체. 우리 여섯 명이 팀이야. 우리 여섯 명이 같이 할 때 오락이 제일 재밌고 우리 여섯 명이 함께 할 때 제일 좋은 팀워크를 발휘해. 이렇게 해서 하나됨을 느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애들이 용납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세상 막 밖에서는 막 엄마한테 막 들이받고 막 그랬어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노는 그 또래 집단 안에서 이 또래 집단이 깨지지 않기 위한 그 소중함 때문에 이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을 실행하고 그걸 실행하지 않는 친구를 되게 안타까이 여겼어요. 그래서 뭐 별로 뭐 내가 보기엔 사소한 서로 그냥 이 오락이 너무 소중한데 그냥 서로 인격을 멸시한 걸 가지고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냐. 뭐 그냥 넘어가자. 인생 기준과 가치관이 다른 게 뭐가 문제냐. 넘어가자. 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잖아요. 여러분 청년 때 철학적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모여갖고 철학적 가치를 얘기하고 방향성을 얘기하고 막 그게 잘 맞았잖아요. 그럼 서로 노는 문화가 좀 다르고 성향이 좀 다르고 그래도요. 그거를요. 겸손과 오래 참은 거 온유와 용납으로 견뎌가요. 만들어가요. 그렇죠? 이게요. 이것만 따로 읽으니까 세상 싫은 거예요. 난 절대 이렇게 인간관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걸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각각의 덕목을 연습해서 모든 사람한테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럼 내가 죽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덕목을 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하나 된 사람들에게. 그렇지? 하나 된 사람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빤히 보이던데 왜? 여러분들 여기서도 그룹핑 속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얼마나 여러분들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관대한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그룹핑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경계심 있게 교만하게 벌떡벌떡 일어나시면서 전혀 오래 참지 않고 평가하시잖아요.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냥 거리두기 하시잖아요. 왜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나와요? 앞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뒤쪽엔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 그냥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순서를 명확하게 해요. 이 하나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 핵심은 뭐예요? 무엇이 너의 하나됨이냐에 대한 거죠. 무엇이 너의 하나됨이냐. 에베소 교회를 상상해 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미 뭘 경험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하나됨을 경험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같이 노는 놀이 문화로 하나 된 것도 아니고 철학적 신념으로 하나 된 것도 아니고 정서와 성격 패턴으로 하나 된 것도 아니고 과거로 하나 된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뭐로 하나 됐어요? 성령으로 하나 됐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체성, 내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거가 어디예요? 내 신앙인 거죠. 신앙.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제일 너무 소중해. 근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는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제일 반가워. 그 사람이 제일 반가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둘이 뭐가 일어나요? 하나됨이 일어난다고, 이 둘 사이에. 이 둘 사이에 하나됨이 일어나요. 이 둘 사이에 하나됨이 일어난 거가 이 얘기가 뭐가 돼요? 평안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되는 사이일 때 제일 오는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난 A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요, 평안이 와요, 평안. 그렇죠? 내가 맞다는 확신, 서로 가운데 지지, 이 가치관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 공유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면서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미 뭘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 안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느꼈던 그 평안을 이미 경험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중한 하나됨이 있으니까 네가 같이 놀던 애랑도 더 계속 놀려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소중한 게 있으니까 네가 같이 일하던 애랑 계속 같이 일하고 싶어서 용납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소중함이 있으니까 네가 다른 어떤 거에 하나됨을 경험해서 노력했던 그 정도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액센트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 그래, 겸손해야 돼. 인생 겸손하게 살자. 인생 용납하며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건 부조로 따라오는 덕목이지 앞서 끌고 가는 덕목이 아니에요. 따라오는 개차 같은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끌고 가는 기차 같은 성품이 아니에요. 끌고 가는 기차 같은 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가장 많이 나 자신이라고 느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래 집단을 만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지금의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은 나 자신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제일 친하다고 느껴요? 여러분들 영혼은 가치관에 있는 거예요. 취미 같은 사람이 나 자신처럼 느껴요? 그래서 취미랑 같은 사람이랑 또래 집단을 만들고 그 사람이랑 있을 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취향이에요. 지금 취향이 있는 거예요. 일 잘 맞는 사람? 목표와 같은 사람? 노는 게 잘 맞는 사람?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들이 또래 집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제일 편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같아, 나 자신이라고 느껴요? 거기에 여러분들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영혼이 담기는 게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영혼이 담겨야 돼요. 신앙에 영혼이 담기잖아요? 그럼 나랑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반가워요. 나같이 느껴져요. 나 자신같이. 그 사람이랑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해요. 지켜줘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요. 저는 제 패턴은 저는 가치관 패턴이에요. 저는 삶을 향한 가치관과 그 내가 인생을 보는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같은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거기에 되게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났어도 얘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방향성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오래 만나서 저는 특별히 친구라고 여겨요. 나이에 상관없이. 많던 적던. 정말 제가 동일시를 많이 느껴요. 근데 1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얘가 이 가치관에서 벗어났다. 나랑 같이 완전 달라졌구나 싶다 하면 나는 깊은 관계는 거기서 끝나요. 사실. 난 가치관 내 영혼을 제일 많이 담아요. 언제?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근데 보세요. 제 가치관이요. 독특해요. 그럼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겠지. 여기서 책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 책에서 배웠으면 그 사람 영향 받는 사람들은 비슷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되게 트렌디해요.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룹의 얘기를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가치관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야. 그렇죠? 쉽잖아요, 그건. 근데 난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러니까는 가치관의 비중을 두면 결국 어느 쪽으로 자주 가요? 단독자로 자주 가요. 그래서 별로 사람이랑 별로 상관없이 잘 혼자 잘 사는 구조로 날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공감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여러분들 구조를 이해하세요.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기본 패턴이 어떤지. 내가 상태 안 좋을 때 주로 어디에 내 영혼을 담고 어떻게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는지 내 패턴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상태가 웬만하면 제가 예전에는 상태가 웬만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에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상태가 웬만하면 신앙에 제 영혼이 담겨요. 그래서요. 가치관 다 상관없고요. 신앙 좋은 사람이랑 깊은 연대감을 느껴요.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반갑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고요. 나 자신인 것처럼 우리의 즐거움을 느껴요.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 언제였냐면 저는 부끄럽지만 얘기하면 전 예전에는요. 보수적인 신앙 성향을 가진 분들은요. 그분이 신앙이 깊어도요. 제가 그분과 저를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서 그분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기준들에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이분의 중심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걸 해보려고 하는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얘기한 게 너무 좋아. 그 나머지 거 하나도 안 거슬려 사실. 그리고 도전 받고 와요. 별로 안 중요해요. 심지어는요. 난 깜짝 놀랐어. 내가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과 신앙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신앙이 느껴지니까 내가 은혜 받더라고. 내가 존경하더라고, 내가 그분. 안 거슬리더라고.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이게 엄청난 성장인 거 혹시 아십니까? 한국인들은요, 정치에 영혼을 담아요. 나랑 다른 정치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이방인처럼 느껴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안 그러더라고,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막 내 정치적 견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태극기 얘기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나도 태극기를 사랑하지만 하여튼 있는데 괜찮더라고. 그건 그냥 견해가 다른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좋더라고요.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요. 여러분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여러분 2단계에만 머물러 있어도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거든요. 교회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얘기해요. 상태가 정말 좋을 때는 만유, 모든 만물, 좀 더 좁게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아, 이 사람에게 이런 진정성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의로움이 있구나. 아, 이 사람에게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사랑이 있구나. 이 사람 이런 성품이 있구나.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보여요?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에 되게 동질감을 느끼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잘 지내고 싶고요. 응원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반가워요. 그렇죠? 상태가 좋을 때. 매일 그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여요. 그럼 상태가 좋을 땐 어떤 줄 아세요? 상태가 좋을 땐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상태가 웬만할 때 세상 그지 같은 애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껴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질 때는 세상 혼자 사는 건데 난 괜찮아요. 이게 내 영혼이 신앙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로 내 관계가 바뀌는 거지. 관계는 신앙인들은 관계는 관계 따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담겨 있는 곳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취향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일이나 여러분들이 읽었던 몇몇 책이나 남들도 다 얘기하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나 놀이문화나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담겨있는 것보다는 같은 과거, 같은 슬픔, 같은 아픔, 같은 성향, 같은 정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담겨있는 게 신기해요. 해봐요. 여러분 같은 정서나 같은 슬픔을 갖고 있다가 내가 어떤 정서, 어떤 슬픔을 내 인생에 아, 난 사실 이런 사람이라고 할 때 내 과거가 나오고 내 정서가 나옵니까? 과거의 정서가 나와요? 그러다 그런 사람 만나면 날 만난 것처럼 반갑죠, 그렇죠? 막 너무 뭐 공감되죠, 뭐 위로해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죠. 그 사람 나한테 위로받죠,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 안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좋은 신앙인들을 만났을 때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다름이 부딪히더라도 그 사람과 에베소서는 이 점을 이건 다 경험하고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다른 지점에서 그냥 좀 다르더라도 그냥 아까 얘기했던 용납함이나 그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게 같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이거 녹음해서 들으면 되게 웃긴다.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 혼자 웃어. 여러분 어떻게 관계 맺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관계 맺고 계십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기대하다가 좋은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아름답게 비춰주는 거울이었으면 좋겠고, 누가 나한테 정서적인 사회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결혼을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서 되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적 태도가 그렇다면 제일 하지 말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그런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관계적 태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게 부모로부터건 사회로부터건 이성으로부터건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결여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태도가 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서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가 일단 우선순위예요. 내 관계를 생각하는데 내가 결여가 커서 누군가 나를 이걸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주는 내 관계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채우는 게 여러분한테 우선순위예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지 뭔 맞고 뭔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다면 그냥 이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 2, 3주 전에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채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서적으로 얼마나 더 채우시는지 이제까지 경험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넓은 사랑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것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관계 앞에 서야 기울어진 마음이 아닌 남들이 나를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기울어진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관계 앞에 설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좋은 관계라는 걸 맺어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거기 좋은 사람들이 오고 나쁜 사람들만 있고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관계가 안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그 기울어진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예요. 단독자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 필요 없는 상태를 성숙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제 숙제는 이거예요. 저는 단독자가 너무 좋아요. 편하고. 아니 혼자 있으면 자가치유가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저는 이게 있어요. 상담을 왜 합니까? 내가 써보면 정리가 되는데 누구한테 위로를 왜 받습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위로가 되던데 난 자가치유가 된단 말이야. 그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는 누가 필요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기준이 유익이나 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독자라는 정류장이 되게 매력적인 곳이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얽혀있었다면 여기가 너무 좋으실 텐데 거기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거기 목적지가 아니에요. 성숙한 인간은 더불어 잘 사는 인간이지 혼자 잘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시면 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뭐 대단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단독자 판타지가 있어요. 돼보세요. 그거 너무 좋고요.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난 것 같아요. 그럼 그 교만에서 걸어내려 오십시오.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우리가 불교는 아니잖아. 지나가셔야 돼요. 현 사회가 이걸 계속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고 하는데 도대체 혼자서도 잘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렇죠? 좀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대단하시고 잘하신 거긴 맞는데 내가 많이 엉켜있었다면 거기로 온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 알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얽혀있었다면 단독자로 오세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하지만 여기 오래 머무르셨다면 좀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동일시 하십니까? 동일시가 일어나서 그 동일시한 사람들과 함께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고 용납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동일 씨가 주제가 뭔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일시가 뭐 오락이어도 괜찮고 술이어도 괜찮고 무슨 누구 책이어도 괜찮고 뭐 취미생활에도 좋고 뭐 야구도 좋고 뭐 BTS 좋고 아미어셔도 뭐, 아미 맞죠? 다 괜찮아요. 동일시를 경험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굉장히 좋은 시뮬레이션.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하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걸 누리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용납을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얘기 들어보면 암매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이 진짜 거기서 허스피털 이렇게 환대라는 걸 배우셔요. 이 정말 배우세요. 가시면 너도 암이니 나도 암이야. 그러면 나이와 성별과 국적을 떠나서 서로 하나 되고 막 선물을 주고 그렇죠. 영국 가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뭐 모르던 사람이 자기 소중한 뭐 구찌 같은 걸 주고 막. 좀 그 환대가 있잖아요. 좋아요. 그럼 경험하세요. 되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하나 되는 주제인 게 맞느냐?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 되는 주제인 게 틀렸다면 틀렸다는 말이 맞진 않지만 너무 오래 그걸 붙잡고 있으시다면 그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깃발 아래 모이셨습니까? 무슨 깃발 아래서 여러분들 그 환대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를 하고 계십니까? 그 깃발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깃발입니까? 그게 아니면 사실은 그게 교회 안에서 만났다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정치 성향이나 가치관이 비슷하고 인문학적 성향이 비슷하고 뭐 노는 게 비슷하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비슷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무의 숨겨서 하나 되는 게 다 그렇게 됐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하나 됐어요?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신앙으로 하나 됐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랑 폭이 달라요. 진짜 신앙의 깃발 안에 하나 되는 건 그 폭이 달라요. 그러면 다른 무엇의 깃발 아래 공동체성을 경험한 거랑 진짜 깊이가 다른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돼요? 내 영혼이 신앙에 담겨 있어야 가능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를 더 꿈꿔보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신앙에 담겨 있고 진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진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큰 꿈을 꿔봅시다.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죠.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꿈을 꿔주세요. 하나님은요 만유 안에 계세요.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저와 내가 하나 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도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건 만유 안에 있다는 건 길거리에 있는 나뭇가지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 왜 없습니까? 모든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랑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진심으로 될 때 이 사람은 인류애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돼요. 진짜 인류애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이 있어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거에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느껴요. 이 큰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관계를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규정할 때는 날 도와준 애 하나도 없고 너무 외롭고 버림받았고 단절당했고 아니요. 주변 사람들은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면의 과정을 이렇게 바꿔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너무 좋은 사람들과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느껴서 그것 자체로 이 사람의 내적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정서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내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남녀간의 상처, 과거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 여러분 다 해결돼요. 왜? 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내가 그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수준에 가시면 결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세요. 이상형을 고쳐서 결혼을 하든가, 안 그럴 거면 여러분 이 수준을 꿈꾸세요. 바울같이 인류에. 그럼 진짜 진짜 여러분 안에 오버플로잉 되는 거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로마서 16장 읽어보세요. 바울이 막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데 바울은 로마 한번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 아버지 같은, 내 어머니 같은 누구, 내 형제 같은 누구, 날 위해서 목숨도 버릴 누구, 내가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누구들.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 있어요. 수백 명. 바울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 돼야 독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독신은 단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꾸셔야 돼요. 마무리.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뭔가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뭔가 관계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너무 다양하고 저도 때로 그러하니까. 어려운 관계, 문제된 관계, 위기된 관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여러분의 어떤 관계적 숙제는요, 이 일반론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사람에게 이런 인류애적인 걸 얘기한다? 맞지 않아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모든 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문제를 읽지 않고 답을 쓰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심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 외로움과 마음의 어려움, 관계적인 숙제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게 일반론적인 의미에선 정답입니다. 이익과 기준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누가 나를 잘해주면 내 관계가 성공한 것인데 그게 없다 해서 머무르지 마시고 나 혼자 사는 거다 단독자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냥 다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 무엇으로 그룹을 형성해서 만족을 누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이 담겨 그 사이에 공감대를 두리고 그 속에서 용납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그 충전 속에서 또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이런 관계의 성장 내 안에서 성장한 것인데 체감되기에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하나 없다가 주변에 좋은 사람이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는 체감으로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서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관계에 있지? 난 어떤 관계에 있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어떤 관계에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관계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내 마음속이 가뭄 들어서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막 인류애를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아직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주님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좀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적이진 않지만 좋은 공동체 뭐 노는 게 맞고 서로 취향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해서 공동체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리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뮬레이션을 하십시오. 누리세요. 근데 몇 년을 거기 있지는 마세요. 몇 년을 하나님의 공동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제 관계가 지금 이러한데 나 혼자서도 괜찮은데 그런 거 말고 여기서 한 걸음씩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여희들 가운데 좋은 관계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관계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관계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관계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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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한 걸음 더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걸음 더 성숙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주님과 또 앞으로 걸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 직장에서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내 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까? 아버지 이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 가운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족 가운데 저희가 교우 가운데 저희가 저희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택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늘 내게 쓰면 내게 쓰면 아버지 주님 저를 돌보시면 더하여 아버지 주님 저를 돌보시면 더하여 한 번 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계인데 내가 다름에 너무 집중하다가 여러분 하나됨을 깨고 있진 않으십니까? 소중한 친구, 가족, 애인, 남편과 아내, 직장 동료 사실 이 사람과 분명히 같음이 있고 이 같음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다른만 보다가 같음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더 용납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시라면 이걸 갖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한 같음을 가지고도 이 다름으로 같음을 흔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털어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같음에 집중하고 내가 겸손과 온유로 이 같음을 지켜가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 관계 중에 생각나는 관계 있으시면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우시겠다. 아버지 저를 도우신다 합니다. 주여 저 가운데 있는 같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같음을 바라보며 다름 때문에 마음 상했던 것을 걸어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다름에 집중하기보다 저희 같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같음을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내 같음을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같음을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같음을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내 같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같음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같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힘주시기를 기대하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일을 벌주시고 주여 축복을 가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 우리 교회 관계를 위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게 감사한 일도 많고 지금도 너무 소중하고 하는데 이 본문으로 비추어 볼 땐 우리 교회가 전에는 너무 다 단독자처럼 나 혼자서도 괜찮아 라는 사람들끼리 있었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 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것으로 하나 되어가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하나 되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신앙으로 하나 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세례 있고 같은 성령을 받아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또 겸손할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남의 숨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을 한 번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돌보시는 날이 주님을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나를 혼자 부르지 않으시고 나를 함께 부르셔서 서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것들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영적인 교제는 필요 없는 사람,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는 단독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본 영적 교제가 필요하고 이 영적 교제로 내 신앙을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며 더 큰 기쁨을 누려가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저희 교회 공동체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숨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다른 그 무엇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것이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동일함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다름에 집중하다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그들을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함께 갖고 있는 그 같음의 소중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관계 가운데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알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우리의 하나님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